출애굽기 107번 메시지 번제단 네 번째 27장 1절부터 8절까지에서 1절부터 3절까지는 제단의 바깥 모양에 관한 것이나 4절부터 8절까지는 제단 속의 내용물에 관한 것입니다. 제단에 관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바깥 모양이 아니라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제단 속에 있는 것은 그물과 제단을 운반할 때 사용하는 채를 꿰을 네 개의 고리들입니다. 속에 있는 것들과 관련된 제단의 한 부분은 가장자리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히브리어로 경계, 가장자리, 끝으로 번역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했었습니다. 아무도 이 가장자리가 무엇이었던가를 분명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것이 제단의 네 벽을 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자리의 너비를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것이 제단 높이의 절반에 위치해 있던 그물에까지 내려왔으리라 믿습니다. 그물 위로 한 규빗 반이었고 그물 아래로 또 한 규빗 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물은 제단을 반으로 분할했습니다. 출애굽기 27장에 있는 제단에 관한 부분을 연구할수록 나는 그물 위로 타는 불의 열기로 타는 것으로부터 가장자리가 벽을 보호했다는 것을 더 확신합니다. 불은 수년 동안 계속해서 탔습니다. 만일 벽을 보호하는 것이 없었다면 노석의 조각목은 숱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자리가 보호하는 역할을 했음에 틀림없습니다. 나무와 재물들을 바치는 데 사용되었던 그물은 가장자리 밑에 있었습니다. 지난 메시지에서 우리는 네 고리가 그 영을 예표한다는 것을 지적했었습니다. 이 고리들에는 두 방면이 있습니다. 첫째 방면은 그것들이 그물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리들이 그물과 하나였음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그물은 네 개의 고리들과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리들은 그물에 속했으며 그물과 하나로 만들어졌습니다. 둘째 방면은 38장 5절대로 네 고리들은 번제단을 운반할 때 사용하는 채를 위한 것입니다. 제단의 각면에 두 개씩 고리들이 있었습니다. 제단의 내용물. 나는 제단의 내용물이 네 고리를 가진 그물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출애굽기를 설명한 어떤 주에는 조각목과 놋에 관하여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비상적인 것입니다. 해설자들은 보통 조각목이 주 예수님의 인성을 의미한다는 것과 노시 하나님의 의의 심판을 의미한다는 것과 제단의 네 뿔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능력과 힘을 의미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구속하는 피가 이 뿔들 위에 뿌려졌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제물의 피가 성소 안으로 들어간 후 분향단의 네 뿔에 뿌려졌으며 법궤의 속죄소 위에 뿌려지기 위해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렇게 깊은 것도 아니고 비밀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해설자들이 그 의미를 이해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해설자들은 그물과 네 고리에 관해서는 많이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이 메시지에서 이러한 비밀들의 예표이자 표상인 그물과 고리들로 상징된 그리스도의 구속의 비밀에 관해서 말할 부담이 있습니다. 사람의 몸에 있어서 살과 뼈들은 내부, 특히 혼과 영처럼 비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신적인 부분인 혼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되어 있습니다. 비록 혼은 영처럼 깊지는 않지만 비밀합니다. 혼 안쪽, 즉 혼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에 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정신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은 참으로 우리 존재의 비밀입니다. 모든 사람의 내적인 내용은 혼과 영입니다. 같은 원칙으로 제단의 내적인 내용물은 네 고리가 있는 그물입니다. 그물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비밀을 묘사합니다. 나무와 재물들은 태워지기 위해서 그물 위에 올려졌습니다. 그물은 불이 타고 있는 곳입니다. 그물이 없다면 타는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물 위에서 타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그물이 제단 높이의 절반, 즉 꼭대기부터 바닥까지의 절반이 되는 곳에 위치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물 아래가 한 규빗 반이었다는 사실은 그것이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위의 속죄소와 같은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그물이 속죄소의 표준에 이른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24절 25절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말할 때 분명 구속하시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의 속죄소로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제단이 운반될 때 채들은 많은 사람들의 어깨 위에 있었습니다. 이 채들은 고리들 안에 꿰어져 있었습니다. 나무와 재물들이 있는 그물의 무게를 이 네 고리들이 지탱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속이 영원한 그 영의 예표인 네 고리들 위에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영을 명확히 이해하도록 해줍니다. 피상적이고 합당하지 않은 가르침 때문에 그리스도의 구속이 영원한 그 영의 능력으로 지탱된다는 것을 깨닫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습니다. 나무와 재물들은 그물 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물은 태워지는 무게를 지탱했습니다. 이렇게 타는 것은 구속의 성취를 의미합니다. 성취하는 구속의 무게는 그물 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물의 무게는 무엇이 지탱했습니까? 이 무게는 영원한 그 영의 예표인 네 고리로 지탱되었습니다. 구속은 그 영을 통해서 성취된 네 고리가 구속을 이루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옳습니다. 구속을 성취하기 위해 타는 것은 그물 위에서였습니다. 그물은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고리는 그 영을 의미합니다. 구속을 이루신 분은 그 영이 아니라 그리스도였습니다. 이것은 전혀 의심할 바 없습니다. 그러나 그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물은 스스로의 힘으로 지탱됩니까? 네 고리가 없었다면 그물은 지탱될 수 없었습니다. 재단이 정지되거나 운반될 때 그물은 고리로 떠받쳐졌습니다. 떠받치는 다른 보조, 다른 힘은 없었습니다. 되풀이에서 말하거니와 그물은 네 고리로 떠받쳐졌습니다. 물론 타는 것은 그물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떠받치는 힘은 그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리들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은 이에 관해서 말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영원한 그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는 우리의 속죄 제물로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수년 동안 나는 형제회에 있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그 영에 의해서 자신을 드렸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드렸다는 것을 듣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가 영원한 그 영에 의해서 그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고 영원한 그 영으로 말미암아 그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메시지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보통 이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식이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14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이 히브리서 9장 14절에 있습니다.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는 영원한 그 영을 통해서 만유를 포함한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영원한 그 영을 통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영은 시작도 끝도 없는 분입니다. 이런 비밀한 사건이 실제로 인류 역사에 일어났었으나 믿지 않는 역사가들에 의해서 무시되었습니다.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가 영원한 그 영을 통하여 그분 자신을 드렸다는 말을 당신은 어떤 책에서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는 수년 전에 처음으로 히브리서 9장 14절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구절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영원한 그 영을 통하여 그분 자신을 속죄제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영원한 그 영을 통하여 그분 자신을 드린 이유. 영원한 그 영으로 말미암아라는 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왜 그리스도는 그 영을 통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까? 그리스도는 전능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분은 구속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하여 영원하신 그 영이 필요하셨습니까? 이 메시지에서 나의 부담은 이 문제에 관한 그림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결론을 이끌어낼 것이며 그 결론이 그리스도가 영원하신 그 영을 통하여 그분 자신을 드린 이유에 대한 답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돌연히 사람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은 평범한 잉태와 해산으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마리아의 태 속에 잉태되셨고 아홉 달 후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33년 반 동안 사람으로서 땅에 사셨습니다. 결국 그분은 십자가로 가셔서 거기서 사람으로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사람으로 사셨고 죽으셨지만 그분은 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하나님 사람이셨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따르면 그 위에서 아기로 우리에게 나신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불리웠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땅에 사셨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2장에 따르면 사람이신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사람으로서 사역하기 위해서 나사렛에서 나오셨을 때 그분은 그 영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분이 침례 받으셨을 때 그분 위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평생 그분은 그 영으로 충만하셨으며 끊임없이 그 영의 인도 아래에 계셨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그 영의 인도 아래에서 사셨고 움직이셨고 활동하셨고 일하셨고 사역하셨습니다. 그분은 인도하는 이 영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다른 곳에서 나는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사셨음을 말한 바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렇게 못 박힌 삶을 사신 것을 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2장에서 그분은 그 영의 능력으로 귀신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 영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모든 것을 하신 사람이었고 그 영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하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의지나 소망이나 갈망에 따라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 영을 따라 살고 움직이고 행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을 때가 이르렀을 때 그분은 자신의 소망이나 갈망에 따라 십자가로 가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분이 십자가로 가신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전생에는 그 영에 따른 삶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십자가에 가신 것도 그 영의 인도하심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만유를 포함한 죽음, 즉 세상의 죄를 없애고 사탄을 멸망시키고 세상을 심판하고 옛 창조를 끝내고 기록된 율법을 없애는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만유를 포함한 이러한 죽음은 영원하신 그 영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땅 위에서 사시는 동안 주님은 그 영을 떠나서는 작은 일도 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그분이 광야로 가신 것도 그 영의 인도하심 아래서였습니다. 확실히 주님은 갈보리에서 만유를 포함하신 죽음을 죽으셨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떠나서 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 그 영을 통하여 죽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은 구약에서 제사장들에 의해서 드려진 짐승의 제물들과 영원하신 그 영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그리스도의 유일한 제물과의 비교입니다. 제사장들은 제물들을 드릴 때 성령을 통하여 그것들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그들은 그들 스스로 그것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드린 것에는 약간의 효과가 있었지만 능력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매년 속죄일에 반복해서 제물들이 드려져야 했던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그 영을 통하여 즉 시작도 끝도 없으신 분을 통하여 영 단번에 그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드린 것은 능력 있고 효능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왜 그리스도가 영원하신 그 영을 통하여 그분 자신을 드려야 했는가 하는 질문에 답합니다. 우리는 사람이신 그분이 그분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하신 모든 것은 그 영의 인도 아래 있었던 것이고 영원하신 그 영의 능력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물의 네 고리로 상징됩니다. 그물의 무게는 고리들에 의해서 지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물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은 능력이 있고 효능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물에 의해서 이루어진 구속의 능력과 힘과 효능이 네 개의 고리들에 달려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능력은 영원하신 그 영에 달려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결과.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이 전파될 때마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전파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영을 떠나서는 결코 선포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네 고리가 없는 그물이 있다면 그물은 힘과 능력을 상실했을 것입니다. 개구리에서 말하거니와 그물의 능력은 네 고리에 달려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능력과 힘과 효능이 성령에 달려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기독교 안에서 거듭났고 양육받았지만 그리스도의 구속이 성령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메시지를 결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성취에 관한 많은 메시지들을 들었으나 구속과 성령의 연결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복음 전파는 베드로와 요한과 바울의 복음 전파는 아주 다릅니다. 베드로는 오순절날 복음을 전했을 때 침례받은 사람들이 구속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침례받은 자들이 그 영의 약속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옛적에 하나님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큰 축복을 내리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큰 축복은 성령입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침례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백성들에게 약속된 그 영을 받기 위하여 그들이 회개하고 침례받아야 한다고 말한 이유입니다. 바울도 같은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서 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통하여 약속된 그 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저주를 받으셨다고 말합니다. 젊었을 때 나는 우리로 하여금 그 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하는 메시지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이런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단지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 받고 어느 날 하늘로 올라가도록 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만 들었습니다. 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천당에 관해서는 알았으나 그 영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영을 떠난 그리스도의 구속은 생명 없는 구속, 즉 죽은 구속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중요합니다. 심지어 사람도 영을 떠나서는 죽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우리가 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영이 사람의 몸을 떠나자마자 몸은 시체가 됩니다. 죄인들의 영이 죽었기 때문에 성경은 죄인들을 죽은 자들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이 되살아나고 회복될 때 우리는 살게 됩니다. 사람이 영을 떠나면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구속도 성령을 떠나면 죽은 것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구속을 전파합니다. 그들은 내고리가 없는 그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살아있는 구속, 즉 내고리를 가진 그물로 예표되는 구속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의의 심판 아래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구속은 녹그물의 내 끝에 있는 내고리로 떠받쳐진 녹그물로 상징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은 그 영을 통하여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그 영에게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결과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결과는 죄들을 사함받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구속 자체나 구속을 통한 구원이 아닙니다. 구속의 유일한 결과는 그 영입니다. 복음서들에서 그리스도는 그 영의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서들조차도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침례받았다는 것에 관한 말을 열어놓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리스도는 오실 또 다른 보혜사이신 그 영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그 영, 즉 다른 보혜사를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길을 닦은 선주자이셨습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죽으시려 할 때 제자들에게 실제의 영의 오심을 위하여 기도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또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영광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 영이 계시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후, 즉 그분이 영광받으신 후 그분은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두 번째 보혜사, 즉 거룩한 류마를 받으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상 이 두 번째 분은 첫 번째 분이었습니다.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생명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분은 첫 번째 분의 실제입니다. 지금 이분은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에서 기시된 바와 같이 구속받은 모든 사람들 안으로 들어오셨고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서신들은 우리의 영 안에 있는 그 영, 즉 사람의 영 안에 있는 성령을 말합니다. 이것이 서신들의 주요 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무시되어져 왔고 신약에 묻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보석을 밝혀내고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반대하고 심지어 우리를 이단이라고 부르면서 그리스도를 생명주는 영이라고 말하는 것이 극령이나 신조에 반대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이 보석을 드러내기 위해 많은 것들을 파헤쳤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쓰레기와 같은 것들을 파헤치기를 좋아하고 보석을 경시합니다. 계시록은 그 영에 대해서 말할 뿐 아니라 일곱 영, 7배의 영에 관하여 말합니다. 이 7배의 영은 7배의 증구, 즉 7배로 밝은 증구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회복은 7배의 빛 아래에 있습니다. 등대들인 교회들은 7배의 영 아래에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계시록을 피하면서 이 책이 너무나 신비하고 지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책으로 인해 시달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책으로 인해 축복받고 빛빛 좀 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그 영, 생명주는 영, 7배의 영이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7절에 따르면 그 영과 신부가 하나 되어 말합니다. 만일 내가 계시록의 기자였다면 이 구절을 이렇게 썼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 구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는도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능력. 이 메시지에서 나의 부담은 그리스도의 구속과 그 영과의 관계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 영 없이 그리스도의 구속만을 전한다면 우리는 가련한 전파자들이며 죽은 구속을 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의 능력은 그 영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물이 네 고리에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을 되풀이해서 지적했었습니다. 이 고리들은 또 제단을 움직이기 위한 것입니다. 제단은 매우 무거웠습니다. 만일 채들을 꿰을 고리들이 없었다면 그것을 움직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움직임이 그 영에 달려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 위로 성령이 임하여 능력을 받을 때까지 에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에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분의 증인이 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구속,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어깨 위에 있는 그 영의 능력으로 움직입니다. 그물과 고리들과 채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의 상황을 분석해 본다면 근본주의자들과 오순절파가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근본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객관적인 구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단지 그물만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들에게는 네 개의 고리들이 부족합니다. 오순절파들은 고리들을 가지고 있으나 그 고리들은 그물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리들은 깨졌거나 진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한면으로는 고리 없는 그물을 가진 근본주의자들이 있고 다른 한면으로는 그물 없는 고리를 가진 오순절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는 그물과 네 고리와 두 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물과 고리들과 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물과 고리들과 채들이 있는 제단의 이 그림이 빛 가운데서 다시 신약을 읽으라고 당신에게 격려하고 싶습니다. 복음서들에서 우리는 형성 과정 안에 있는 그물과 고리들이신 그리스도를 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네 고리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다면 로마서에서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서신들에는 7배의 영을 포함한 고리들에 관해서 더 계시합니다. 이것이 신약 안의 계시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제단의 내용물의 신약 전체를 분명히 밝혀주는 데 필요함을 봅니다. 4. 복음서는 그물을 묘사하고 모든 서신서들은 두 채들과 네 개의 고리들의 온전한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이 얼마나 능력 있고 힘이 충만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효능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 분명한 그림을 인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